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5장 9절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의 몇 가지 그 중요한 사실만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피는 첫사람 아담의 피를 받고 있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죄가 없는 피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그 내 교회를 누가 사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로?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피라고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귀중한 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7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피하고 달리 썩지 않는 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구속도 없고 성화도 없고 나중에 천국도 없고 보상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화평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땅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모든 성경을 그들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앉는 24개의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이제 나오죠.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또 그들의 수는 천천이더라. 만만, 천천 그러니까 또 만 곱하기 만 해갖고 1억, 천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표현이에요. 무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가 없을 정도로 무수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하더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합당하다는 얘기가 영어로는 worthy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합당하다는 얘기는 자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을 받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메시아를 보실 거예요.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그 헨델의 메시아에 가서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이것이 다 어린 양께 있을지어다 하는 그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티파니가 이렇게 치면서 쿵쿵쿵쿵 하면서 나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 그러니까 창조물은 세 군데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 땅 위, 땅 밑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거 넘어서는 셋째 하늘에 거기는 하나님 계신데고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게 지금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소유 그 권을 등기 권리 증서를 받으셔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창조 세계, 창조물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구속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땅과 땅 위에 있는 창조물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심지어 바다들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하고 찬양을 드린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예, 그대로 될지어다, 예,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래서 봉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갖고 여시는 대목이 이제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와 같은 재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6장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19장까지. 6장부터 19장까지 온 땅에 이와 같은 재앙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맨 끝에 가서 누가 멸망을 받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제 멸망을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 권리를 이제 획득하시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인을 이제 봉인을 떼가시면서 그래서 권리를 하나씩 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부터 19장에 있는 내용과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5장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또 22장까지 해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들여갖고 뭐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제가 나눠드린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살펴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서 읽으면은 이제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이 봉인의 재앙이에요. 봉인 심판이에요. 봉인을 뗀단 말이에요. 봉인 뗀 다음에 뭘 또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나팔,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곱 개 병이 나오지 아니면 대접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6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19장까지 나오는 일곱 개의 봉인,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병, 금병 심판이 있는데 이게 차례대로 나오냐 이거예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일곱 개의 봉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나팔이 나오고 일곱 개의 나팔이 나온 다음에 일곱 개의 금병이 나오냐 이거죠. 지금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그거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된다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여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일곱 개의 봉인, 일곱 개의 나팔, 그 다음에 일곱 개의 금병이 나오는데 이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묵시문학, 히브리 사람들의 묵시문학에서 보면 여러분 요거 뒷장에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계시록은 유대교의 요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등잔대가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죠. 성막이 나오죠. 이 유대인들의 그 요소가 많아서 계시록이 총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유대인들의 그 요소가 얼마가 들어있냐면 278절에서 유대인들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학이 봉인을 친다 그러고 다 이게 유대 이 구약 시대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절 알죠? 그 나팔 부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먼저 봉인이 나오고 봉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나팔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병이 나오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질 않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봉인이 처음 봉인이 몇 개가 나와요? 일곱 개 봉인이 나오는데 여섯 개 봉인이 다 끝나면은 그러면 이 기간은 몇 년이에요? 재앙이 떨어지는 기간은. 그건 거의 다 동의하죠. 재앙이 떨어진 기간은 몇 년이라고 되게 알고 있어요. 7년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7년인가. 예, 근데 일단은 봉인이 시작이, 봉인 첫 번째 거 띄고 두 번째 거 띄고 해서 여섯 번째를 띄고 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환란기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 일곱 번째 봉인을 띄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일곱 개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개 나팔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심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곱 개 나팔은 후반부 3년 반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일곱 개 나팔, 그 일곱 개 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또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뭐가 있냐 하면, 일곱 개의 금병의 심판이 이제 나오게 돼서, 금병의 심판이 일곱 개가 돼서 맨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섯 번째 봉인이 끝났을 때, 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일곱 번째 금병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부었을 때,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거예요. 같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7년 환란기 중에서 첫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이 가장 극심한 환란기가 되겠어요? 맨 끝 부분이 가장 극심한 환란이 이제 생기는 때가 되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중간 부분. 그래서 첫 부분에는 환란이 그렇게 심하질 않습니다. 첫 부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여섯 번째 봉인을 떼는 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떼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 온 우주 공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죠.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에 지금 재앙이 생겨갖고 1월 성신에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보이시죠? 예. 자, 이 내용 여러분 한번 그대로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 6장 넘어가면서부터 마태복음 24장하고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가서 보시죠. 24장 29절 가서 보시면은,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언제 발생해요? 7년 환란기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발생하는데, 7년 환란기가 언제 끝나냐? 여섯 번째 이 봉인을 여는 그 순간에 그때 끝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냐?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죠.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지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1절에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주의 날, 주의 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전체 기간하고 또 천년 왕국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때까지를 포함해서 주의 날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주의 날은 주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섯 번째 봉인을 떼면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생기고 이 일들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아니면 요엘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아, 그럼 이거는 이 7년 환란기 바로 끝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그러면 그거하고 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가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10장 7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난 거죠? 맞아요? 환란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통치하는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 그때, 그때하고 지금 어느 때가 똑같아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뭐가 끝나는 때요? 환란기가 끝나는 때예요. 환란기가 끝나는 때. 자,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돼서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환란기는 끝나는 겁니다. 환란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는 내용이 1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민족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2편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시편 2편에 가서 보시면은 민족들이 분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빨간 줄을 쳐놔야 돼요. 10장, 아까 7절 읽었죠? 10장 11절 가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거기에 어디를 빨간 줄을 쳐야 되냐 하면은 7절 이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이루어지리라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다시에 저 거기다 줄을 쳐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펫 이 나팔 일곱 개 다 분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또 7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안 풀립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이걸 풀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 히브리 묵시 문항의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떼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또 중요한 부분 와서 또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지금 주는데 예, 7년 동안 심판을 줘요. 7개 봉인을 가지고. 예, 그래서 6개 봉인이 끝나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7개 봉인을 딱 여니까 뭐가 나와요? 7개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나팔이 나오면 나팔이 끝날 때 뭐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예,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개의 예, 이런 금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서 금병의 맨 마지막이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환란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다시 대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물론 11장도 될 수가 있고 11장 19절부터가 다시 대언하는 내용이에요. 1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들을 다시 대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11장 가서 보시면 두 증인들이 나오죠. 두 증인들이 나오는데 두 증인들이 3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260일은 30일로 나누면 42달이에요. 42달.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런데 두 증인들이 언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냐 하면은 13절 14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이게 쭉 된 다음에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임하는도다 해서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바로 전에 두 증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며칠 동안 했어요? 1260일 동안 하고는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260일 동안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환란기의 중간이 되는 그 부분보다 조금 전에부터 사역이 시작이 돼서 환란기가 끝나기 조금 전에 이 두 증인이 자기들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서 이 계시록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장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환상이 지금 나타나는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보셨죠? 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본 거. 그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 본 게 이제 처음에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예,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예, 이번 시간 첫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예요? 4장하고 5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이 예, 영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짐승들이 있고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24개의 자리가 있고 맞죠? 예, 그런 거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었죠? 맞죠? 예, 요한계시록 4장 나와 있었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예,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 책에 7개의 봉인이 있었어요. 이걸 누가 뗄 수 있겠냐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 그 왕자와 그 다음에 그 짐승과 24 그 장로들과 한가운데서 어린 양이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책을 받았죠. 맞죠? 이거 책을 받을 때 24 장로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구속의 노래를 불렀죠. 그 부르고 난 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또 화답에 찬송을 했죠. 맞죠? 또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창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속을 하시려고 하니까 땅 안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죠? 맞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7년 동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환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7년. 저와 여러분이 이건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환란기는 7년이고 대환란은 후반부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7년 환란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고요. 7년 대환란 그러면 조금 틀립니다. 예, 그래서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후반부 3년 반은 우리가 대환란이다. 큰 환란이다. 엄청나게 큰 핍박이 임해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이 엄청난 핍박이 많은 때 그걸 우리가 대환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계시록 전반적인 걸 공부를 할 것이고 이게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이게 7년이라고 얘기하고 왜 이게 전반부 3년 반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이 있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냐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뭐만 공부하느냐 하면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만 보는 거예요. 이 구조만 파악을 해도 계시록 공부가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만 파악을 하면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6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봉인을 떼시죠. 맞죠? 예, 6장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가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예, 6장에 가서 떼니까 2절에 흰말이 나오죠. 흰말 탄 사람이 나오죠. 예, 흰말 탄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쟁이 이 땅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봉인을 떼니까 이 땅에 기근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봉인을 떼니까 죽음이 온 땅을 휩쓸고 다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인을 떼니까 9절 가서 보세요. 그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순교당한 이 환란기 안에서 순교당하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이 기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 아까 읽었죠? 여섯 번째 거. 예, 12절 가서 보니까 여섯 번째 봉인을 여신 뒤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그래서 전 우주 공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그와 같은 재앙이 발생합니다. 맞죠? 예,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그게 전체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전체 기간이 7년이 돼서 여섯 번째 봉인을 딱 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겁니다.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7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이 구속을 받아서 그래서 온 땅에 다니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7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로 여기 그림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 언제부터로 되어 있어요? 환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나오는데 여기 그 14만 4천 여기 가서 보시면은 14만 4천이 앞에 괄호가 쳐 있죠? 괄호. 예.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이거를 순서대로 보면 아 이게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린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이게 괄호가 쳐져 있는 막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막간.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의 무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애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구원받게 해주신 그분께 이제 찬양을 드린단 말이죠. 예, 13절에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애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예, 그랬더니 그,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환난기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기에서 나오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휴거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환난기에 들어가는데 그 환난기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엄청난 수의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 막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다음에 8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 그렇죠? 예,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가졌더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곱 나팔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7절 가서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풀이 다 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은 되게 3분의 1하고 상관이 있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렇죠? 또 10절에 가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강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피로 변하는, 쓰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이 빛을 내지 않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번, 넷째 천사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실 때 쳇팔이라고 써 있죠. 쳇이라고 하는 게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그림이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두루마리죠, 여기. 맞죠? 네. 두루마리.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나팔로 돼 있잖아요. 나팔 돼 있고 이쪽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뭐로 돼 있어요? 대접 아니면 여기 병으로 지금 이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여기에.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네 개의 나팔이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9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를 첫 번째 화가 임했다. 첫 번째 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무적행에서 메뚜기들이 이제 올라와서 그래서 일을 벌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일이 생긴 다음에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화가 지나갔다면 첫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화가 더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가 이제 임하게 되니까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렇게 돼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 사람들이, 이 네 천사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거의가 다 3분의 1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나팔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2억 명이다. 16절에. 2억 명. 이렇게 되는 내용 아시죠? 예.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제 넘어가는 거냐면 이제 1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몇 번째 나팔까지 분 거예요? 예,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일곱 번째 이제 나팔만 이제 남은 거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쭉 내려온 그런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넘어가셔서, 예, 7절 가셔서 이제 10장에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10장 7절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10장 7절에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고만 얘기를 하고, 진짜 나팔은 어디서 붑니까? 11장 15절에 분단 말이에요. 11장 15절. 맞죠? 예, 그렇게 되니까 10장 7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5절에 있는 것도 괄호 부분이에요. 괄호. 맞죠? 이 부분도 또 괄호 부분이잖아요. 괄호.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요 끝에 10장 11이라고 써있는 거 보실 거예요. 여기 끝에 10장 11. 10장 11. 그 다음에 여기로 선이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10장 11 여기 와 있죠. 10장 11. 10장 11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 이렇게 다시 시작이 돼서 이제 10장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11장에 가서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봉인을 열 때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대원하라니까 또다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또다시 돌아왔어요. 자,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게 11장 했으니까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12장에서는 하늘에 이제 이적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되면서 용과 미가엘이 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핍박받는 일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극도로 핍박을 받아, 이 기간을 대환란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환란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용하고 미가엘하고 싸워갖고 용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단 말이죠.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예.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내가 9절에 가서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공중에서 이 세상을 이제 치리를 했는데 드디어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완전히 그냥 땅에 내려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아주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때가 7년 환란기다. 그렇게 이제 3년 반의 대환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는 때, 그게 이 후반부 3년 반을 이제 가리키거든요. 12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3장에 가서 보면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이제 나오는데,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언제부터 나오냐? 환란기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누가 나왔어요? 흰말을 탄 자가 나왔잖아요.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3장에 이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또 누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또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의 내용이. 그럼 14장 끝난 다음에 드디어 어디로 가는 겁니까? 15장 16장으로 가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금병에 대한, 금병 심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금병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금병 심판이 나와갖고 첫 번째 이제 이 15장 16장에서 이제 그 금병의 심판이 나와서 1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첫째 천사가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이렇게 하면서 아픈 헌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바다에 이제 쏟아 붓는 게 나오고, 네, 세 번째 천사 또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아 붓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나팔 불 때 하고 맞죠? 예, 네,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그게. 예, 겹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더 집중적으로, 집중적인 그와 같은 심판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7년 중에 마지막 한 1년이나 마지막 6개월 동안에 이 땅에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처음에 약했다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 맨 끝에 이르게 되면 아주 최고조의 심판의 강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일곱 번째까지 쭉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17장, 18장 해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게 끝난 다음에 19장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대목이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0장에 가서 보시면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21장하고 22장에 가서 드디어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